데살로니가 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 그 영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됨. 1.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 10절, 11절, 2장 13절, 14절, 16절.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모두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들이 동일한 주제인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다른 문제들로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두 책의 8장들은 많은 다른 요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점들에 의해 혼란되지 않도록 읽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서신들의 중심 사상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길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야 하며 우리의 그릇,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과 존귀함 가운데 보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들, 즉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스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같이 바울은 되풀이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특징이며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일수록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반복이요 발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 모두에서의 주제는 동일한데 그것은 곧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입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모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구조,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함하는 구조를 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증가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매우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증가하여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거듭 그들을 보기를 애썼다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의 사랑이 증가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가되어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이 증가되고 넘치게 되기를 관심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증가되고 있음을 인하여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격려의 말을 추가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소망의 인내.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디에서 소망에 대하여 말합니까? 바울이 믿는 이들의 소망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그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1장 4절에서입니다. 소망은 인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으로부터 생겼으며 그것에 의하여 지탱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인내는 항상 믿음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소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격려와 은혜 안에서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뛰어난 저자인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의 기본 구조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과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바울은 거룩에 대하여, 4장에서는 거룩하게 됨에 대하여, 5장에서는 거룩하게 되어감에 대하여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그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하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그릇 취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하며 5장 23절에서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 요소를 가진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거룩과 거룩하게 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됨에 관해 추가하여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거룩하게 됨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이 거룩하게 됨은 그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과 거룩하게 됨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 안에서 책망할 것 없이 견고하게 됨에 관하여,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됨 안에서 보전됨에 관하여, 평강의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 관하여 말한 것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다리.
2장 13절에 있는 거룩하게 됨이나 구원은 모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나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가를 알고자 애썼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나는 다른 이들과의 대화에서 구원을 주요 화제로 삼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내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구원받았고 여전히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고 결국 온전히 완전히 철저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체험에 대하여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으며 당신이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은 매일매일 얼마나 구원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50년 이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구원받았고 얼마나 더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질문들을 구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예로서 사용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구원받은 것과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더욱 많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어느 정도 참여했지만 훨씬 더 많은 정도에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긴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따르면 이 간격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영화롭게 됨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죄된 상태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가야 할 먼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긴 다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다리는 시간 안에서 시작되어 영원에 이릅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오늘 이 다리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 다리를 다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나는 내가 이 구원의 다리 위에 어느 곳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나 거듭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거듭났으면 영원히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 단번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출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결코 인간, 즉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거듭남은 영 단번, 심지어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정도와 우리의 거룩하게 됨의 정도.
우리의 구원의 정도는 우리의 거룩하게 됨의 정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원됩니다. 아마 당신은 오늘보다 오히려 어제 구원의 다리에서 더 앞으로 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질을 냈기 때문일 것이고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리에서 어느 정도 뒷걸음질치게 했습니다. 당신이 타락함으로 당신의 거룩하게 됨은 약간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어제보다 거룩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가령 어떤 오랜 친구가 당신을 방문해서 함께 어떤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하자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만일 당신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거룩하게 됨은 더욱 손상을 받을 것이며 구원의 다리에서 더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 대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했다면 당신은 잃었던 거룩하게 됨을 회복할 것이며 심지어 다리 위에서 더 전진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구원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았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거룩하게 됨과 관계 있다는 것에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젊은 형제가 교회 집회들에 참석하는데 실증나게 되었다 합시다. 그러므로 어느 날 그는 교회 집회에 가는 대신 해변가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번에 그가 집회에 왔을 때 그는 그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거룩하게 됨의 얼마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됨과 칭의.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위해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가 이 싸움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다른 방면들을 보는데 실패했다고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됨에는 또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거룩하게 됨 전에 의롭게 됨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룩하게 됨이 먼저 나오고 의롭다 하심이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거룩하게 됨의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완성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명은 출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생 후에는 하나의 긴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인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해 왔으며 아직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직 신학에서 구원은 간단하고 명료한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명료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생명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매우 간단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합당한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범위가 우리가 거룩하게 된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원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당신은 어떤 유혹에 굴복하여 구원의 다리에서 뒤로 물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한 발짝 뒤로 물러간 당신의 걸음은 도리어 당신으로 하여금 전보다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성질을 내며 말을 한다 합시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실패는 그로 하여금 구원의 다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그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며 전보다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구원의 다리에서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이 길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의 교리로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